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176면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가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특징 중에 아주 유명한 것이 바로 그 사람 반드시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삶이 변화가 되고 날이 갈수록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해져가고 의로워져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에도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회개하면서 성령을 따라 산 성도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이 부활을 하기는 하지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 그곳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곳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부활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을 해야지 심판의 부활을 하면은 영원히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기가 막힌 복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복입니다. 이 회개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가리켜서 그냥 용서해 주세요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참 회개를 해야만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 18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돌이켜 떠나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과 더불어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향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회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 즉 변화, 회개하기 전과 그 이후에 반드시 변화가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반복해서 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달라진 것이 전혀 없죠.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를 한 것이지 진정으로 내가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그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물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숨겨져, 문맥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회개를 하면은 그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고 이 부분이 빠져 있죠. 나 이 부분이 또 들어가 있는 다른 성경도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의미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회개를 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은 관역을 벗어나서 날아갔던 화살이 관역에 명중되는 관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이후의 모습은 밖과 안이라고 하는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은 죽는 길이고 안은 사는 길이죠.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2절에 보면은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랬죠. 놀라운 말씀은 우리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아바쿡서에도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가 행한 공의와 정의로 인해서 살리라 그랬죠. 우리는 믿음을 자꾸만 행함과 분리를 시켜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은 그냥 행함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믿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는 정의를 행하게 되고 공의를 행하게 되고 행함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은 단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다 옮겨 놓으시면서 우리를 의인으로 대우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수지가 맞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회개를 하면은 그 사람은 그래서 그동안에 자신을 누르고 있던 죄책감이 사라지고 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절로 콧노래를 부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회개한 사람의 과거를 더 이상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꼬투리를 잡으면서 너 그때 그랬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그때 아버지는 당자를 그냥 가슴에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아들이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는 단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눈에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늘에서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우리의 자녀가 늘 아빠, 엄마의 근심이 되었고 걱정거리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마치 알던 이가 빠져나간 것처럼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절로 콧노래가 나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악인 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죠. 이 좋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은 저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가나안 땅이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악한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유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기생 라합, 그건 윤리 도덕적으로 상당히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를 다 들었죠. 그래서 그의 민족에게서 돌이켜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에, 즉 그가 회개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멸망받는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그와 그의 가족들을 다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해져 있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행동으로 옮긴 그 사람에게는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을 보너스로서 더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회개하고 돌이켰죠. 생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 가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선조가 되는 이런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당자가 회개하고 그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를 못했었고 그래서 바짝 마르고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당자를 아버지는 목욕을 시키고 뭐가 이쁘다고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은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살찐 송아지 입에 넣으면 그냥 녹아내리는 참으로 귀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그 기쁨을 표현을 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어주시는 보너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는 성도는 참으로 수지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을 보면은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느치, 황충, 팥충이 이 네 종류는 전부 다 메뚜기 종류를 말합니다. 이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랬죠. 뭐가 이쁘다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고 난 곳은요.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참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채워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한 말입니다. 자신의 의로운 삶과 의로웠던 행동들이 자기의 자랑이 되었고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던 이 욥, 그래서 그의 친구들을 정죄하면서 변론을 하면서 싸웠었죠. 나중에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께 대어들었던 전능하신 자는 허리를 묶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라고 했던 이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 회개했던 이 욥에게 동방 최고의 부자였던 그 모든 재물보다도 갑절이나 더 부어주셨고 자녀도 아들 7명과 딸 3명을 더 주셨죠. 자녀도 갑술로 주셨습니다. 나머지 7명은 천국에 있고 이 땅에 7명을 더 주셨죠. 그리고 그의 3명의 딸은 이 세상에서 어떤 여인들보다도 더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도 여민마, 그시야, 게렌합부, 이름도 정말로 이쁘죠. 하나님께서 참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와 같이 보너스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죄만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어주시는 보너스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깨우고 계시는데 이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은 그동안에 이 한 5, 6개월 동안에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하는 자에 대한 반응입니다. 미스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죠.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우레를 바라셨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땅까지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 회개하는 자에게 덤으로 부어주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있고 어쩌면 우리가 이전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바이러스와 지금 나온 바이러스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진화를 해서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도 이제 더 이상 백신이 듣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위기가 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가 위협을 당할 위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닥쳐와 있습니다. 그다음 위기를 기회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방법, 이 방법이죠. 어차피 우리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어떤 자세가 중요한지를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 말씀이죠. 늦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고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성도의 자세는 진실해야 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고 가슴 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하면은 부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참된 회개를 하면은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도 살게 해주시고 늙은이들도 살아나고 청년들도 살아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밤낮 회개해도 마음속에 끓임칙하고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그 일을 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습니까? 형식적인 회개는 밤낮 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회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를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저는 의지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죄와 더불어서 싸우겠습니다. 정말로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자세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잠시만 앉아있지 말고 좀 오랜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좀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입에서 회개하는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냥 나는 잠시만 앉아있다가 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서 나는 이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좀 진득하니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응답이겠죠. 첫 번째 목표는 응답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목표는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첫 번째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진득하니 앉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개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참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보이지 않아서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것도 다 기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죄악까지도 깨달아지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서 나의 존재를 뒤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보게 하시죠. 숨겨져 있던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악한 모습을 보게 하시면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존재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통곡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회개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수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온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위선자이고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고 얼마나 교만하고 세상에서 칭찬만 받으려고 했었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만 내가 좋아했고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것만 좋아했고 엉뚱한 데 신경을 쓰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다가 보면은 5분, 10분이 아니라 몇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리고 고개를 들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 세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교와 집과 교회만 알고 있던 이 학생의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마는 무려 7시간 동안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울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성령의 바람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했고 저 나무들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꽃 속에 그 작은 꽃술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그제서야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잠시 앉아있다가 일어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오늘 제 인생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죄악 가운데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저도 결단을 하고 떠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진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회개를 한 성도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적당하게 예수님만 영접하고 구원만 받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아예 예수님을 믿으려면 두 발을 다 예수님에게 푹 잠그셔야 하고 회개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환난과 시험에 다가와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는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씨름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역대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를 뒤덮었던 바이러스가 있었습니까? 한 나라 국지적으로 덮었던 적은 있었지만은 전 세계를 이렇게 동시에 뒤덮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아, 이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기본적인 것이 잘 채워져 있는지 세워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고 내가 지금 어죽이 떠죽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될 때입니다. 더 이상 자꾸만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 속에 조금씩 조금씩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절단 깨끗하게 절교를 하고 돌아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때로는 철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던 적이 있었죠.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교회 혹시 비가 새는 곳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교회로 왔을 때에 세상에 그 시간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한 성도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 시간에 왜 그곳에 나와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들 잠자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 실상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좀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룻밤만이라도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성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목사가 잘 짓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도 잘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늘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목사도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정죄만 하고 있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좀 울어줄 수 있겠냐고, 그들을 위해서 네가 축복해 줄 수 없겠냐고, 그들을 가슴에 품을 수 없겠냐고. 알고 보니까 내 안에 교만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손가락을 벌려서 그들을 정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자고. 지난주 설교 내용도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국무총리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악한 계획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선한 법을,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선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국회의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의 법을 누가 만듭니까? 우리나라의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 중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만 일어나면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법은 다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 바로 그 법입니다. 하나님께 정면적으로 반대하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만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는 길은 진정 회개하는 것임.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런 사람은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 그냥 대충 해서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놈이 내가 참으로 죽일 죄인입니다. 죽을 놈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이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너스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